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알도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은 물러가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께 나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갖고 남은 것으로 내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어제는 5장에 남한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 저녁,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뒤로 가는, 뒤에서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독창회를 했습니다. 박진영이도 했고, 우태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원이 자매도 했고 재혜미 자매도 했습니다. 합창단이 독창회라고 하니까 솔리스트들이 너무 기량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기회만 된다면 독창회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남부는 창원에서 창원문화예술회관에서 전원이 소프라노 전원이 독창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 한 12시쯤 창원에 내려갔는데 합창단이 전부 분위기가 막 침울해 있고 그렇게 막 심각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소프라노 전원인은 고음이 아주 맑게 나와서 고음 연습을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다 쉬어서 지금 저희 목소리보다 훨씬 나쁘게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합창은 뭐 누가 하나 대신 세우면 되는데 전원이 독창했는데 딴 사람 대신 독창할 수가 없잖아요. 목이 다 쉬었으니까. 내가 전원이 잠이 있는 방에 가니까 잠이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난감한 거예요. 목이 쉬어가지고 말이 뭐 한마디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이럴 땐 어떡하지? 이럴 땐 어떡하지? 전자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이 소프라노하고 같이 제 기도를 했어요. 그 방에서 나왔는데 저녁이 된 거예요. 청중들이 빽빽하게 빈자리가 없이 들었었는데 모두 이제 막 긴장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소프라노 전원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회가 이야기를 했어요. 전원이가 나와서 이제 오케스트라 반주 다음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막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지. 합창단들이 다 울었어요. 저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절벽 앞에 선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드물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속보나노 전원이 독창에 내 누가 대신 노래 불러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페루에 있는 박목사님이 전에 있을 때 그라시아스 크리스마스 칸타타라 한대요. 그라시아스를 초청해서 칸타타라 하는데 그라시아스 바빠 못 간 거예요. 그때 이제 페루시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공연장이 없으니까 6차선 도로를 빌렸어요. 6차선 도로가 외곽이라 좀 이제 한가한 데서 딱 빌려가지고 앞에다 무대를 커다랗게 놓고 만들고 6차선 도로 막 기타까지 막 가물가물하게 이제 사람들이 앉은 거예요.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온 게 아니고 페루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제 합창단 옷을 입고 나갔어요. 마이크를 세워놓은 마이크를 다 끄고 이제 그라시아스 노래를 들었어요. 그리고 합창단은 그 노래 따라 노래를 불렀어요. 청중들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노래를 처음 듣는다고 하죠. 어떻게 페루에 이런 유명한 합창단이 있었느냐. 근데 잘 나가다 마지막에 문제가 생긴 것이 체미가 소프라노 고요한 밤 그걸 부르는 날의 시간인데 고요한 밤 불러야 할 페루의 그 합창단은 실수를 해가지고 이 립싱크란 게 발각이 됐어요. 근데 그 청중들이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뭐 문제 안 삼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래 이제 합창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막 그라시아스를 CD 가져가서 칸타타는 그대로 놓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 하는 팀들이 좀 생겼어요. 어쨌든 그라시아스의 노래를 듣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인생들 속에 살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전혀 못 치다가 피아노 노래를 한 곡 치고 두 곡 치고 어려운 곡을 치면 피아노에 자신감을 갖게 돼요. 내가 피아노를 좀 친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다가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한마디 하고 이야기를 하고 되면 아 나는 영어를 좀 할 줄 안다. 여러분 운전을 전혀 못하다 운전을 해서 차를 몰고 고속도로 가려고 그러면 난 운전을 좀 잘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람들 속에 자기를 믿는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믿는 믿음을 자기를 평가할 때 누가 자기를 평가하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점수를 항상 후하게 줘서 사람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점수 50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자기 점수를 100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점수가 50점밖에 안 되는데 500점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점수가 550점밖에 안 돼 5000점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점수를 후히 주는 사람들은 서서히 고립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가 50점이고 상대도 50점인데 똑같이 50점인데 자기는 500점을 알고 남을 무시하고 시들하게 남의 이야기도 자기 이야기만 하니까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가까이 한 사람이 없어 서서히 고립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립되면은 참 위험한 것은 자기 혼자 생각 속에 빠지면 자기 50점인데도 막 500점, 5000점, 5만점 올라가도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되면 고립돼도 점점 더 자기를 잘난 줄을 생각해요. 그럼에도 이제 서서히 자기 자신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야기를 안 하고 하니까 자기 혼자 잘난 사람이 되면서 고립이 되면서 더 깊이 자기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께 차이는 있지만 자기를 믿는 마음, 자기가 잘났다고 보는 마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대부분 높아져 있으니까 이제 뭐 부부 사이에나 친구 사이에나 가족들 사이에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기가 너무 높아놓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따라 자기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제 읽은 순자의 생도의 아내. 순자의 생도의 아내가 있었어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둘이 아기자기 살다가 어느 남편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왔어. 내가 인생 많이 살아 70-80인데 70-80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가장 보람이 있을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하게 잘 살고 내가 잘 먹어봐야 내 70-80년 살다 죽을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내 자신을 위하지 않은 다른 보람된 일이 없을까? 그럼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고 깨닫다가 그래 그래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나는 주님을 섬겨야겠구나. 나 한편은 주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내가 그래 안 살면 비참해 육신의 종이 돼서 육신의 만족 주여 살다가 인생 끝날 텐데 나 그렇게 살기 싫다. 나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다. 내 생일 하나님들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러 날 비장한 각오를 하고 선지자 학교에 원서를 내고 선교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아내하고 묘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좋긴 좋은데 예수 믿는 건 나쁘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하고 아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기도 그렇고, 그 남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신앙이 취미가 없고, 아마 지금도 성교학교에 있는 자매들 가운데 그런 자매들이 많고, 우리 교회 목회자 사모된 사모님들 가운데도 사모님과 대해도 아직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 이 여자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 남편에게 임한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이름이 김삼권인데 권세를 세 가지 다 잡았다고 김삼권이에요. 이제 대학에서 치의학과를 공부를 해가지고 치과의사가 됐어요. 이 사람은 치과의사인데 진짜 치과의사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전주에서 치과병원을 개설했어요. 치과병원을 개설하면서 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한번 어떤 사람 어금니가 안 좋아서 뽑으려고 왔어요. 그 어금니 흔드는데 뽑으려고 딱 뽑았는데 다 뽑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 옆에 것도 흔들리네 칸에 보니까 흔들리는 이빨 안 뽑고 성한 이빨을 뽑았어. 이빨 뽑히도록 가면 마취해서 건지면 있는 사람도 좀 그렇지만은 의사가 그러니까 막 좀 문제가 많아요. 한 번에 이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끼우고 하다가 그만 그 사람의 이빨을 삼켜버렸어요. 그걸 나오도록 화장실로 나오도록 기다려가지고 그걸 다 씻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고 많아가지고 결국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녁에 문을 닫고 아침에 문을 여는데 저녁에 문을 닫고 아침에 문을 열지 못하게 됐어요. 삶이 이제 막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너무 어려워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나 직장을 주십시오. 근데, 그제 병원에서, 그제 대우병원에서, 치과 의사를 모집한다는, 뽑는다는 광고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건이 뭐냐면은 의사가, 이 병원의 의사는 아파트를 제공한다. 영재가 자기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딱 갖고 원장하고 면접을 한 거예요. 원장이 뭐 전북대에 나왔고 그러니까 별로 시들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면접을 끝났는데 며칠 다시 신문에 다시 치과의사 모집 광고를 내는 거예요. 자기 말고 더 좋은 의사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저 직장을 나에게 주겠다는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다른 의사가 안 오니까 이 사람 치과 의사로 이제 대우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보통 의사가 계약을 하는데 2년, 3년 하는데 원장이 6개월 계약을 하자고 한 거예요. 왜 6개월 하냐고. 이따가 좋으면 더 연장하면 안 되냐고. 그 의사한테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니까 치과 병원에 와서 환자에게 복음 전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세요. 아, 이 말을 못 하잖아요. 계속 성경에 복음을 전해요. 그 대기실에다가 전도지 놓고 소책자 놓고 책 놓고는 이빨을 갈면서 보니까 우리 책 보는 사람 딱 불러가지고 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옮겨온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쪽 교회 목사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럼 치과 그 대우병 원장한테 와서 막 소리치면서 여기 이단 치과 의사가 교인들 다 끌어간다고. 이 사람이 막 겁이 난 거예요. 근데 원장이 오라가 들어갔어요. 당신 의사요, 목사요, 묻더래. 의사라고. 의사만 치료를 하지 뭐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냐고. 아니 내가 치료 안 하느냐고 한다고. 그런 내 시간에 내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그 목사님도 참 이상하네. 자기가 설교를 잘하면 자기 교회 갈 건데 자기 설교 듣다가 우리 교회 설교 좋아서 오는데 설교 못한다는 이야기 왜 그래 떠드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마음 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아 오늘 막 어떤 형제 구원받고 어떤 사람 구원받고 막 간증을 해 저녁마다. 아내가 기뻐해야 돼. 그럴 때마다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절에 나가면 치과병원 그냥 두고 성교학교 갔다 가는 거라. 아내는 치과의사 아내가 좋은 거예요. 성교학생 아내보다도. 치과의사 월급 타가지고 주말에 외식도 하고 백화점 쇼핑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남편이 간증하고 하는 걸 보니까 의사보다 선교학생이 훨씬 더 어울리는 거예요. 이 자매는 막 자기 남편이 복음전도나 나갈까봐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그래서 간증한테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딸이 둘이 있는데 작은 딸이 얼굴이 아빠 얼굴이 이상해 보니까 얼굴 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 자기 병원에 가서 옆에 이비인후과 원장한테 보여줬어요. 이비인후과 원장이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얼굴을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근데 여기는 신경이 네 개가 지나가기 때문에 자기 실력 안 되고 부산에 가서 큰 병원에 수술해야 한다고. 내가 잘하는 사람 소개해 주네. 가 수술하라고. 알았다고. 그래 왔어요. 제가 와서 아내가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래요? 수술을 해야 한대. 안 돼요. 수술하면 안 돼요. 수술 안 하면 우리 아이를 잃을 수도 있어. 그때 자면 막 우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그런지 알아요. 당신 성교학과 갈까봐 내가 뭐 못 가겠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성교학과 가요. 수술하지 말아요. 그날 이제 그 아내 마음이 탁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성교학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가 있으랴. 하나님 내가 졌어요. 성교학교 갈게요. 제발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그래 이제 며칠 지났어요. 한 달쯤 지났어요. 이비인후과 의사가 말하기를 했느냐고. 안 했다고. 왜 안 했느냐고. 그 아이 이럴 수 있다고 죽을 수 있다고. 아 우리는 하나님 믿고 막 하나님을 세상에 의사가 이런 의사가 어디 있냐고. 의사가 그래 막 그게 대우병원에 막 소문이 쫙 났어요. 대우병원에 치과 의사 이상하다더라 막. 그래 이제 한 달쯤 지나갔는데 형제가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한 방에 네 식구가 자는 거예요. 아내가 자고 큰 딸이 자고 다음에 그 앞에 작은 딸이 자고 아빠가 자고 아빠가 자면서 습관적으로 더듬어서 딸의 얼굴을 만져봐요. 어느 날 딸의 얼굴을 만졌는데 그 딱딱한 딸의 얼굴이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저 딴 아이 얼굴 만졌는데 옆에 붙어두면 그 애도 그걸 부들 깜짝 일어나 불쩍 켜고 여보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 보니까 얼굴이 부드러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딸을 데리고 이비인후과에 갔어요. 수술 안 했는데 하나님 낫게 하셨는데 한번 진찰해 보라 보니까 의사권에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대우병원에 치과 의사 믿는 하나님은 뭐가 있다. 그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병원에 사표를 냈어요. 원장님이 왜 사표를 내느냐고. 아 나는 선교학교 간다고. 선교학교 가서 뭐 치과 가르칠 일이 있느냐고. 아니 학생으로 간다고. 아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한 1년만 있으면 안 되겠냐고. 전에 있던 의사보다 이 사람이 평균 배 이상 병원 수리비 올린 거예요. 복음 전한 동안에. 그러면서 이제 원장님이 제발 처음에는 어쨌든 내보는 좋은 사람 오길 바랐는데 나가면 막 제발 좀 있다가 하면 안 되냐고 사표를 냈어요. 지금 인도 아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 안 믿는 부모들이 구원받은 형제하면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건 좋다. 너무 빠지지 마라. 목사는 뭘 간지 아십니까? 신앙은 빠져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푹 빠져야 돼.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 역사해. 이제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남편이 믿음이 있어서 선교학교를 들어갔는데 자기는 전도자 삶이 너무 싫은 거. 자기가 나가서 사업을 하면 되고 잘하면 되지 뭐 전도사 전에 싫다. 남편은 내가 이 인생 안에 주신 일생 길어야 7, 80년인데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앞으로 몇십 년 안 남았는데 내가 허망한 인생을 살면 못하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돈 벌면 잘 벌 수 있고 내가 정말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일해야 돼. 아내하고 마음이 남편은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다 같은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교회에 나오는 자매들의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봐요. 아이고 교회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목사님. 사실상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옵니다. 아내가 하도 나오라 하니까 한 시간 앉아줘서 우리 가정에 평화롭다면 나가서 한 시간 앉아줘야지요. 그 대신 말씀을 듣건 안 듣건 자유니까 눈 좀 감고 듣는다고 너무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어쨌든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뭐 기술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그러면 삶에 자신들이 하나하나 붙으면서 뭐든지 하면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자기를 믿는 마음들이 서서히 일어나요. 사람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도 내가 나가서 뭘 해도 뭐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왜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내가 나는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왜 내가 뭐 여기 와서 지금 와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마음에 기뻐서 즐거워서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돼?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한 남편이 꼴까닥하고 죽어버렸어요. 이혼할 때 뭐라고 이혼했는지 몰라요. 여보, 내가 죽지만 우리 두 아들 데리고 제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남편 아내를 잘 아니까. 이제 남편이 죽어서 슬프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이제 자유다. 대한민국 만세. 여자는 아무것도 질 것이 없으니까. 나가서 직장도 잡고 돈도 벌고 아이들 두 아이 훌륭하게 키워서 난 잘 살아야지 잘 살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내가 뭐 나보다 못한 사람도 사업하면 다 잘하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래도 공부 꽤나 했는데 사람들 나 인정해 줬는데 내가 똑똑한데 내가 설마 하면 뭘 못해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지. 정말 자신이 만만했어요.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마음은 뻔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지? 이번에 다시 하면 잘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될 거야. 저는 1962년도에 제가 19살 된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소년 기술 하사관이라는 그 군대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앞니빨이 하나 부러져서 반쪽하게 났어요. 틀림없이 심청은 떨어질 건데 그때 뭐 19살 무슨 생각을 할 줄 압니까? 시험을 쳤는데 이빨 때문에 불합격을 당했어요. 군의관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합격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까? 이빨 해놓을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이빨 할 돈이 없었어요. 앞으로 해놓을게요. 이빨 해놓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은 사표를 써봐야죠도 안 된다고. 언니한테 말하지만 앞니빨이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해주냐고. 보기 좋게 불합격을 당해요. 신체 검사에서. 그것은 제 인생을 나의 새로 깨진 계기가 됐어요. 난 그때까지 제가 괜찮은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사관학교 다니는 하상한학교 떨어진 내가 뭘 잘났어. 그리고 그때 내가 내 인생을 쭉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부 그땐 잘 될 줄 알고 시작에 많은 것들이 전부 실패했었어. 두려웠어.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서 잘 된 게 하나도 꼭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실패하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망하겠구나, 실패하겠구나. 그걸 확실히 알았어. 내가 이제 내 생각을 따라 살기가 두려웠어. 그러니까 내 방법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신앙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이 그러니까 내가 틀린 사람입니까? 예수님 받아들이기 너무 쉬웠어요. 예수님의 말씀 받으러 그때부터 하나님 내 속에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기가 막혔어. 아, 난 잘했는데 학교 다닐 때 다 우리 친구들 나오는데 내가 괜찮았고 내가 하면 뭐든 잘 됐고 사람들 친구들 인정도 받고 난 똑똑한 편이었는데 잘난 편이었는데 난 사업하면 잘할 수 있는데 학교에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하면 다 잘하는데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빚이 시작했어요. 빚이 늘어가는 빚쟁이들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빚을 갚으라고. 석 달만 밀어주세요. 꼭 갚을게. 아줌마, 석 달 밀어줄게요. 전에도 두 달, 석 달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석 달 밀려줄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만일에 석 달만 이 빚 안 갚으면 당신 두 아들 노예로 팔아서 내가 빚을 받을 거예요. 알았어요. 아이, 그렇게까지? 아니, 나 언제, 그럼 언제 돈 줄 거예요? 석 달 내가 기다려준다니까. 약속 석 달 안에 돈 내놔. 그럼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괜찮네. 만약 못 내면 내가 정말 속았는데 여러분 거짓말 했는데 아줌마 석 달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야기, 대책을 이야기하면 무슨 일이 있어 갚을게요. 그럼 무슨 일이 있어 갚으면 갚아요. 그리고 못 갚으면 아이 종으로 삼아가면 되잖아요. 세상은 냉정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전부 소망인데 두 아들을 종으로 팔고 두 아들이 종에 팔려간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남은 석 달 동안 돈을 갚으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금방 세월이 빨리 하루가 가고 이틀 가고 일주일이 가고 열흘이 가고 한 달이 가고 막 조급해서 뭐 길을 찾아 아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며 꼭 이런 일이 아니라도 이런 어려운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우리 마음에 나를 믿는 마음에 거품을 빼는 일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마음에 거품이 꽉 차가지고 실제 자기는 뭐 30, 40밖에 안 나는데 300, 400인 줄 알고 500인 줄 알고 1000인 줄 알고 만인 줄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이웃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고 친구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자기가 50밖에 안 되는 5천, 5만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해지고 남을 무시하는 게 누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고립이 돼요. 그리고 더 깊은 고립 속에 빠지면서 더 깊은 착각 속에서 자기 점수가 올라가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는 평안을, 하나님 마음 안에 기쁨을, 하나님 마음 안에 능력을, 하나님 마음 안에 소망을, 하나님 마음 안에 믿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어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달린 것 같은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사랑 속에, 소망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난 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맞는 건 들고 내게 맞지 않은 건 안 듣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대구에 살 때인데 성경을 읽었어요. 예레미야 17장을 읽었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걸 읽었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피가 생명이야. 피가 어째서 생명이지? 적시자 병원에 제가 나랬어요. 적시자 병원에는 뭐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은 병원인데 치료도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 피 공급하는 일을 해요. 대구에서. 숙직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기서 저 대구에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고 숙직이 오라고 하더라고요. 갔어요. 제가 그날 밤새도록 피해 공부를 했어요. 헤모글로빈 재는 법도 배우고 그분이 친절을 가르쳐서 타입 정하는 법을 배웠어요. 피의 타입을 정하는 것은 안티 A라는 약하고 안티 B라는 두 개의 약을 가지고 해요. 유리판에다가 안티 A라는 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옆에다가 안티 B라는 약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분이 내 귀를 찔러 피를 뽑아 그 약 위에다 얹고 이쑤시개로 섞었어요. 안티 A는 A형의 피하고 섞이질 않아요. 이쑤시개 아무리 섞어놔도 갈라져요. 또 섞어놓으면 갈라지고 또 섞어놓으면 갈라져요. 안티 B는 B형의 피하고 절대 암만 섞어도 마르고 닳도록 갈라져요. 이쑤시개로 피를 약하고 섞으면 섞여져 있다가 조금 보면 피는 피로 약은 약 다 갈라져요. 그러면 그 A형이에요. 안티 A하고 갈라지면 A형이고 안티 B하고 갈라지면 B형이고요. 안티 A, 안티 B 둘 다 갈라지면 AB형이에요. 다 안 갈라지면 O형이고요. 그렇게 피 타입을 정해요. 피를 가지고 안티 A란 약하고 안티 그 피하고 섞어 놓으면 A형은 아무리 섞어도 또 갈라지고 섞어도 갈라지고 섞어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상 이 사실 하나 알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 신앙을 여러분 갖게 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다 대신해 주면요. 신앙이 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거예요. 안티 A는 절대로 A형의 피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안티 B는 절대로 B형의 피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성경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렇습니다. 오늘 제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착하고 선하고 악하고 불문하고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이걸 알면 신앙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관점을 딱 두고, 그때 여러분 생각을 따라오면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내 생각을 보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자기도 아니고 하나님 어중간한 그런 상황을 살기 때문에 어렵지.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걸 정확히 알면 그 다음부터 성경 읽으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 살아서 일하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어떤 문제 다 하나님 측이 너무 복된 살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사실을 알기 전에 19살 때 제가 지금까지 한 내 모든 계획이 다 실패였다. 나는 잘하는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성공할 줄 알고 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면 내 생각을 부인하기 쉽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나고 옳고 뛰어나도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 똑똑하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이 옳지 못하다는 것, 여러분의 악한 걸 보여줘요. 마음의 세계를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삶을 보면, 자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면, 아, 여기도 내가 틀렸고,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실패했고, 여기도 내가 잘못했고, 여기 내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아, 내가 한 것은 악뿐이다. 잘못한 것뿐이구나. 그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 여러분을 쓰시기 때문에 너무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었어요. 이걸 가지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그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채점할 때 자기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선교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제 아들이 선교학교에 딱 들어오고 난 뒤에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나는 절대로 다른 학생들보다 점수를 더 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냉정하게 내 아들에게 점수를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난 그리고 얼마 동안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종종 선교 학생들이 와서 말씀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발표하고 듣는 그것도 좀 힘들거든요. 어떤 형제 발표할 때 아이고 참 졸아요. 어느 날 난 내 아들 발표 딱 깨시면서 전 녀석이 어떻게 말을 들어보자.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난 내 아들 다섯 똑같이 점수를 주기로 했는데 내 결심이고 마음은 그래 안 되는구나. 솔직한 얘기였어. 내 아들의 믿음 상대 정확히 알고 싶었어. 다른 학생들 믿음 상대 알고 싶지만 그것도 좀 대충 알고 싶고 내 아들의 믿음은 정확히 여기 있을 동안에 확실하게 해서 가르쳐줘서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에 생각했어요. 나는 다른 학생들을 내 아들과 같이 보지 않는구나. 내가 그렇게 똑같이 보려고 했던 그 자체가 거짓이고 내가 나를 몰랐구나. 난 같이 있다 똑같이 본다고 하지만 내 마음까지 그렇게 안 되는구나. 이해하십니까? 근데 난 얼마 동안은 나는 내 아들이나 다른 사람 똑같이 봤어. 점수도 안 줬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히 알고 보니까 내 마음을 몰랐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에게 점수를 다 주고 나에게 후한 점수를 주니까 항상 남보다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난 뭐 잘난 줄 그랬는데 1962년에 내가 기술하상원의 시험을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나를 봤어요. 5월달에 대구 제1육군병원에 신체검사를 봤는데 5월달부터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까지 갈 동안에 나는 그때 5, 6, 7, 8, 9 5, 6, 7, 8, 9 5달 동안 내 자신을 채점하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과거를 냉정한 눈으로 채점해 봤습니다. 그때 잘할 줄 알고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모든 게 실패였습니다. 아, 나는 실패했구나. 여 다 하나가 아니라 전부 다 실패했네. 그런데 내가 잘난 줄 알았구나.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구나.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저는 교회를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어려 놀면서 수박소리, 참외소리 가요. 딴 사람들 참외소리 가면 그냥 막 밟고 들어가요. 전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땀에 참외 순 밟으면 죽잖아요. 안 밟으라 발을 더듬을 것 같고요. 딴 사람들 막 참외 입에 물어 버리고 그런데 저는 안 그래요. 냄새 맡다면 익은 거 하나만 딱 따가와요. 얼마나 착해요. 도둑질해도. 저는 도둑질을 했는데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내 생각, 딴 아이들 다르니까. 하나님은 1962년 5월 달에 당신의 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내 눈이 아닌, 지금까지 보았던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보니까 형편없고 더럽고 악하고 가증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형편없는 인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만물도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내 마음이 더럽고 부패하다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제 마음이 악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하고 다툰 적이 있었어요. 아내께 진리를 이야기했어요. 여보, 사람이 말이야 99가지 잘못한 사람이 한 가지 잘할 수 있어. 그 사람이 99가지 잘못한 건 잊어버리고 한 가지 잘한 것만 생각하면 자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랬어요. 꼭 당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좀 들으라고 그랬어. 그래요. 사람 100가지 다 잘못할 수는 없어요. 100가지 가운데 30가지 잘못하고 뭐 20가지 저 뭐야 70가지 잘한 사람도 있지만 70가지 잘못하고 30가지 잘하면 잘한 것만 생각하면 자기는 착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눈이 아닌 하나님 눈을 빌려서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인간 정확하게 보여줘요. 오늘 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눈으로 말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징그럽고 정말 여러분이 막 보기 싫고 밉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걸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고 내가 미워지고 내 생각을 세우기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볼 만한 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사람이 내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그렇지 실제로 괜찮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내가 잘못됐고 악하고 추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내 생각을 따라 하기에 겁이 나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고요. 두려웠어요. 내가 내 생각을 따라 하기에 겁이 나고 내 방법 따라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내가 틀린 인간은 아니까 성경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이란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릴 때 알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타나는 여러분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죽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 생거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얻었는지 선지자 생거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지 그걸 가르쳐 주는데 여자가 기름병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전에 그 여자가 먼저 발견한 것은 내가 악했고 내가 더러웠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잘못한 인간인데도 내가 잘난 줄 알고 뚱뚱한 줄 알고 나를 믿어왔구나. 어느 날 빚쟁이들이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잡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들 종으로 잡혀가서 팔려가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잠을 잠 고민하고 죽은 남편을 원망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 이제 여자는 자기 방법으로 두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는 두 아들밖에 없는데 그 두 아들을 종으로 팔고 자기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내 사랑한 두 아들을 종으로 팔고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살아? 왜 우리 남편은 나를 두고 죽었어? 왜 이러면 안 도와주고? 왜 이때 그랬어?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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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남편 생각 남편 의지하는 하나님. 왜 우리 남편은 하나님만 의지했을까? 왜 우리 남편은 자기를 믿지 않았을까? 남편은 일찍 그걸 알았구나. 난 그걸 몰랐구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실패할 인간인지 내가 잘못되니 그걸 나는 몰랐구나. 근데 이제는 알아도 늦었다. 그러면서 남편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종에게 묻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라도 남편을 따르자.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그에겐 소망이 있어. 난 옛날에 그 하나님의 종에게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데 내가 잘나서 그걸 버리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했어. 얘들아 사흘밖에 안 남았어. 우리 길이 없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제 재주가 이런 나의 두 아이를 잡아 그 종을 삼고자나이다. 이제 자기에게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말했어. 엘리사가 말했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구하라. 개종의 집에는 돈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라. 빈 항아리를 빌려라. 빈 독을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그 항아리에다가 기름병에 기름을 부어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병 기름 한 병인데 그걸 독에 부으면 밑바닥도 깔다 말아버리지. 그걸 뭐 미친 짓이지. 그걸 하라고 그래. 옛날 똑똑할 때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름병에는 기름은 500ml밖에 안 됩니다. 항아리는 큰 항아리. 20리터, 30리터, 50리터 넣는 항아리 갖다 기름 부으면 바닥에 뭐 물 칠하기 마르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자기 똑똑한 자기 머리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거지. 그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을 거야. 그래서 네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 그런 내 방법을 믿었지. 이제 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면 가서 붙자. 빈독을 빌리라면 빌리자. 갖다 놓으라면 놓고 문을 닫으라면 닫자. 그리고 부으라면 붙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똑똑한 머리, 지식, 결론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항아리를 빌려왔습니다. 방마다 가득가득 찼어요. 얘들아 이제 붙자. 엄마는 기름을 부을게. 너는 항아리를 가져와. 대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하라고 그랬어. 엄마가 항아리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 막 기름을 붓는데 막 눈물이 난 거야. 기름이 한 병인데 뭐 500ml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인데 그 항아리가 차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야. 여자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 이 악한 인간에게도 하나님 일하시네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얼마나 남편이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나를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붓는데 기름이 역사하네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네요. 얘들아. 가득 찼다. 다시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예, 엄마 기름이 가득 찼어요. 가득 찼어요, 엄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요. 아빠는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 이거 못 믿었잖아요. 가득 동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빈 항아리에 기름이 그 비싼 기름이 엄마 벌써 다섯 항아리야. 이거 팔면 무지무지 비쌀 것 같아. 빚 갚고 남을 것 같아. 그래 맞아, 다 붙자. 가져와라, 가져와. 엄마, 예, 여기요, 여기요. 엄마, 부으세요. 팔 안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1년 해도 팔 안 아프겠다.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까? 얘들아, 우리 아빠는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했잖아. 하나님을 업신여겼잖아. 우리 생각대로 살았잖아. 우리가 몰라서 그래. 이제 우리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네 생각 버리고 나를 믿어. 네 생각은 사탄이 유혹하는 생각에 빠진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내가 똑똑하지 않구나. 내가 선하지 않구나. 내가 모든 일 잘하지만 않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여러분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게, 여러분의 의견보다, 여러분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곤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선지자 생도의 아내 이야기를 쭉 갖다 채웠습니다. 이젠 하나님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저에게 여러분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빈 항아리와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다가 기름을 붓고 성령을 부어서 여러분 절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악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항아리들의 옛날에는 김치 담아도 김치떡이 될 수도 있고, 간잔떡이 될 수도 있고, 술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술떡이든 간장떡이든 뭐 김치떡이든 가루떡이든 뭐 소금떡이든 문제가 안 되면 그런 마음 비우면 됩니다. 기름이 부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가졌든지, 어떤 악한 생각을 가졌든지, 어떤 추한 생각을 가졌든지, 어떤 음란한 마음을 가졌든지, 그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여러분 모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 오늘 저 여러분 모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유혹을 이깁니다. 여러분 슬픔을 이기지 못하지만, 여러분 절망에 빠지고 헤어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어둠도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밝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그 시점에서 슬퍼야 괴로워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독을 빌려다 그다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젠 빈독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가득 찼어요, 엄마. 너무 기뻐요. 아빠가 하늘에서 우리를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래, 다 채워진다. 기름이 딱 그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자가 기름떡을 보면서 하나님, 전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전 너무 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전 너무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남편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런 악한 인간도 마음을 돌이키니까 은혜를 베푸시네요. 하나님, 내가 이 빈독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일에 내가 해도 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 당신만 믿고 일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우리 죽은 남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친정아버지에게, 시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행복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그 여자 마음에 가득 차 올랐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여자와 함께 여러분 마음의 행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놀랍고 귀한 영광된 삶을 살다. 그 여자가 그리고 몇 년 더 살다가 아주 늙고 늙어서 죽었답니다. 죽어서 한나라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여보, 당신 가고 나서 우리 어려웠는데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어. 내가 당신 죽기 전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행복했을 텐데 당신 늘 골치가 아프게 하고 근심만 끼치다가 당신 가고 난 당신이 안 도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지만 있어 적을 걸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은 거라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고. 여러분이 정말 선지자 성도의 아내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 줄을 믿습니다.